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2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고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바울이 지금 다섯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와서 잡힌 이후에 다섯 번에 걸쳐서 증언하는 내용 중에 우리가 네 번째 증언에 지금 서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네 번째 증언을 하던 거에 대해서 네 번째 증언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스도라는 총독이에요. 베스도는 벨릭스 이후에 이제 베스도라는 사람이 와서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이 총독이 와서 이제 처음에 물어봤더니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죠. 베스도 총독에서 가장 주된 포인트가 뭐였냐면 25장 8절이었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죠. 25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시다.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느라 하니 세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가 죄가 없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율법이나 첫 번째 율법. 지난 시간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두 번째 성전. 이제 세 번째 뭐죠? 가이사에게. 이세 가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바울은 율법을 다 지켰다는 말인가요?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질문하니까 당황하시나요? 바울은 율법을 다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다, 안 지켰다. 말소리는 안 들리니까. 손으로. 바울 다안 지켰어요? 그럼 바울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알고 싶다, 여러분 아시던 바와 같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면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안 지킨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러잖아요. 율법에 대하여는 특심이었다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아, 두 가정이 나뉘네요. 지켰다, 안 지켰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율법대로 그대로 사십니까? 나는 산다. 아니다, 안 산다.
아니다.
X?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아니다. 이 지금 목사님 질문에 문제가 있다. 율법은 지키고 안 지키는 게 지킬 필요가 없다. 동그라미 X. 지킬 필요 없나요? 지켜야 돼요? 세모?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아,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구약의 율법 그대로를 우리는 지키지는 않지요.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분명한 사건 하나를 지나온 거예요. 그 분명한 사건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것을 가지고 우리도 율법을 지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냐면 율법을 다 지키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함께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의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이 언제예요? 요즘의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이죠. 그럼 우리가 토요일 날 모여야 하나요? 안식교처럼 지키려면?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주일날 모여요? 안식 후 첫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부활했죠.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부활했다는 날을 우리가 그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날이 성령이 다른 날보다 특별하게 더 많이 임하시나요? 그런 건 아니죠. 왜 그러면 안식 후 첫날 모이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모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안식 후 첫날말이 주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 Sunday, Monday, Tuesday 다 모든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면 모든 날 모여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잡혔습니다. 매일 모이는 거예요. 매일 주일이니까. 아, 기뻐서 웃으시는 거죠? 우리가 매일 모이고 싶지만 일상도 있고 우리의 일과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이 있어요. 그럼 왜 주일날 모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럼 주일날 모여요? 숙제로 내드릴까요? 논문을 써서 내게? 힌트는 히브리서 12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 나중에 천군 천사와 하늘의 성전에 우리가 지금 함께 있는 공적인 예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공적인 예배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지금 천국에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앞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밖에 있어요. 지금 세상 가운데 아직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르고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들도 그러고 있단 말이죠. 빨리 데리고 오셔야죠. 어디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눈 수술도 받으셨는데 이제 눈 크게 뜨시고 가서 데리고 오셔야죠. 찾아야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 모임으로 주일을 모이는 거예요. 그날이 특별하지 않단 말이에요. 선악과가 어떤 주술적인 힘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왜 선악과에 먹으면 독이 들어서 그걸 먹고 우리가 타락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라는 열매에 의미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똑같단 말이에요. 안식 후 첫날. 우리는 이제 모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부활 안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일날을 모이는 이유는 이 공적인 예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죠. 니샤가 이 얘기를 드린 것은 그 날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의미를 알고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주일날 짜장면을 먹어도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짜장면 먹어도 되죠. 하지만 그 짜장면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아파한다면 어떻게 돼요? 나는 다시는 짜장면을 입에 대지 않겠노라랑 똑같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먹느냐 안 먹느냐,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그 기쁨과 하나님 나라에 주는 그 영광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죠. 더 나아가면 이것을 통해서 성도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한테 있는데요. 내가 그 짜장면 한 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성도를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있는 거고, 이를 감고 참는 것이 아니라 아유 먹을 수 있는데 저 인간 때문에 못 먹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기꺼운 마음으로 참아주는 거예요. 기꺼운 마음으로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 힘은 우리는 자꾸만 교회 생활도 여러분들이 많이 해온 사람일수록 습관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처음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교회 처음 와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두 손을 딱 모으고 기도하죠.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신앙이 약하신 분이 딱 와가지고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생각이 뭐 무슨 생각이 드세요? 괜찮으세요? 저 인간은 교회 와서 예의도 모르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 그렇군요. 또 저만 그런 걸로. 아니 우리 마음속에 신앙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와 함 그것이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 처음 가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진지하게 교회 처음 가서 진지하게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 적이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고백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 보면 뿔따구니가 나는 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안단 말이죠. 그렇게 율법, 그런 거 하나도 율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키고 그것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기를 훨씬 좋아한다는 말이죠. 안 돼요. 어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서 지킬 법도 없습니다. 반대로 그러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정죄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한 것은 진정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법이에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산상설교할 때 그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들을 우리가 다시 공부하겠죠. 따라서 우리도 똑같이 바울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는 율법에 대해서 다 지켰다 완전하다 깨끗하다 이거예요.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일부러 율법에 대한 짐을 만들어서 따로 질 필요가 없으세요. 아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게 성전에 대한 거예요. 이게 성전은 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시다. 성전은 누구예요? 누가 성전이에요? 네, 우리가 성전이죠. 어디 누가 그랬어요? 선목사가?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 써 있네. 어디에? 아 이제 어디에까지 나와서 알아맞히면 교회 주일날 점심을 쏠까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 어딘가에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 그래? 너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성전이고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구절들이 에베소에도 있고 뭐 골로새서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응용 문제로 들어가는군요. 그래서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진짜 성전은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참 성전이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원본이었어요. 그 원본을 가지고 카피본으로 우주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전 우주, 지구만이 아니라 전 우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의 모형으로 카피본으로 전 우주를 창조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할 때 그 참 첫째 날 있었던 걸 뭐래요?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그랬죠. 그 빛은 어떤 빛이에요? 창조된 빛인데 이 창조된 빛을 통해서 성전, 이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첫째 날 만들어졌던 빛은 빛의 원본.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시죠. 예수님이 그 빛의 원본이세요. 카피로 만들어진 빛이에요. 그 빛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빛 자체도 타락으로 깨지게 되었죠. 예수님이 원본이었었고 이 원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빛, 예수 그리스도 원본의 빛이 오심에, 아, 바울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빛, 원본이 나에게 비추었느니라.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에서 분명 바울이. 그래서 그 빛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원본의 빛이었던 그 빛이 나와 함께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원본이신 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얘기는 한편으로 보면 우리에게서 창조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성도의 삶은 매일매일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가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창조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있어서 빛이 있으라. 그리고 넷째 날 태양을 만드시고 달 만드시고 별들을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할 때 같이 봤으면 얼마나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내가 눈으로 보면서 얼마나 놀라워할까. 영화를 보시면서는 감동을 하시면서 왜 그런 거에 대한 상상은 안 하세요? 영화 보신 일이 너무 오래됐나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그 매일매일의 창조의 일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물론 매일매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을 기억하세요? 땅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말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 찼더라. 땅이 어떤 상태? 하나님이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가 어떤 거예요? 혼돈과 무질서, 공허와 흑암. 생명이라고는 나타낼 수 없는, 보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창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상태 앞이 어떠냐? 창조를 경험하는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그렇다면 창조가 일어나는 것 안에서는 이 빛이 어둠을 어떻게 해요? 뚫고 들어오잖아요. 부수는 일이 있죠. 어둠의 상태에 있는 어둠은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를 뚫고 들어오는 게 자기 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고통이 따르죠. 고난이 생기는 거죠. 혼돈, 질서를 잡아가시는, 물은 딱 거기까지만 무시 드러나게 하는 질서를 잡아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물러가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힘든 거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서로의 그 안에 분명히 갈등의 요건들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단 말이죠. 자, 매일매일 창조가 일어나는 고마운 일이지만 내 삶에서 어떻게 보면 고난과 갈등,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지고 볶는 일들이 있게 마련이란 말이죠. 고민거리와 갈등거리가 생기더란 말이죠. 이게 창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 믿으면 하하호호 즐겁고 기쁘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내 흑암이 물러가는, 내가 이때까지 맞다고 생각했던 그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들이 물러가고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싸움이 일어나는 일이 창조예요. 그래서 이 창조가 내 안에 있는 혼돈과 공허, 이 흑암을 침누해서 뚫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놀라지 마시라는 거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짝꿍이 얼마나 속을 썩이든, 저는 제가 속을 썩이지만 각자 다 속이 썩이는 부분이 있죠. 그 속 썩이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무슨 일인 거예요? 창조를 일으키는 일이에요. 안 믿어지시나 본데 그래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가장 사랑하는 분들이 창조를 일으키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 그 가족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이 혼돈과 공허가 질서가 잡혀지고 채워져가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지난주 설교에서 빛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단 말이죠. 빛. 그 빛을 비추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빛은 그저 저 밑에 의자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등경 위에서 모든 세상을, 집안을 비추는 일을 하는 거죠. 고난과 갈등 속에서 세상이 이 빛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안 좋아할까요? 세상은 자기의 더러움이, 자기의 추함이 드러나니까, 자기가 받게 될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을 너무 싫어하니까, 자기 모습을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니까 우리를 억압해요. 빛을 억압하고 싫어하죠. 그래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을 때 베드로 사도의 얘기대로 하면 그런 고난이 있을 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우리가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여기라는 거. 왜? 창조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둠에 있던 내 모습이 밝혀지고 그 더러움이 밝혀지는 그 모습들이, 창조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나의 그 빈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채워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어제도, 아니 내일도 우리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으로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제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아주 굉장히 고상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깨끗해지고 많은 사람으로 존경을 받을 거라고. 그런 모습을 가식적으로 보이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힘들어요.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세상도 좋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습니다.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듣는, 너만 잘났냐, 이 소리를 듣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한 부적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 스스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예수를 믿을 때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들이 많을까, 오늘은 어디를 가야 되나, 출애굽을 생각해보세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고민할 때 앞에서 구름기둥이 쫙 가면 어떻게 돼요? 그 구름기둥 따라가면 돼요. 우리 삶에서도 어떻게, 어떠세요? 일을 할까 말까, 오늘은 어느 쪽으로 가야, 85번을 갈까 75번을 탈까 28호로 돌아갈까 고민하고 있을 때 구름기둥이 딱 나타나서 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정말 편하지 않아요? 해주는 대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보세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의 우리 샘플이에요. 그렇게 해서 갈 때마다 뭐 했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하다? 아니요. 야, 오늘도 이 길 가는 거 뭐 맨날 가는 길 똑같은 길인데 왜? 가도 가도 사막. 근데 우리에게는 왜 물 없어? 왜 우리에게는 고기가 없어? 원망하는 거죠. 다 들어주셨습니다. 물도 주고 고기도 줘.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따랐나요? 말씀 잘 지켰나요? 그들이? 안 그래요. 원망하죠.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알려주시고 모든 원하는 걸 다 들어주면 왜 이것도 안 해줘서 내가 이 고생하게 만드냐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것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램프의 지니처럼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써먹기를 원한단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면서 이제 기계적으로 이거 해라 안 해라가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전으로 지어져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라도 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신단 말이에요.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지금 이런 표현은 좋진 않지만 올가미에 완전히 매여 있어요. 이 올가미는 성령이 매는 띠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띠로 매셔서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져 가고 계신단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 그걸 아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죠. 율법에 대해서, 이 성전에 대해서 내가 죄가 없다. 자, 바울만 그래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도 성전으로 깨끗하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야. 매일매일 창조가 일어나고 그 창조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이라는 거죠. 가끔씩 보면 그 일을 생각할 때, 아, 저는 가끔 그래요. 그러다가 보면 얼굴이 빨개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모습이 난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단 말인가? 이것밖에 안 됐는데도 그때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우리를 그 자리로 가게 하게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쉬지 않고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가이사에게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가이사는 사실은 뭐 가이사 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이사가 대표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도 나는 죄가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은 세상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상법 바꾼 전혀 상관없어. 내 마음대로 살면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은 나쁜 거고 이 교회는 거룩한 것이다. 이걸 뭐라 그래요? 거룩과 더러운 것을 나누는 이원론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 속에 그 예수님 때부터 있었던 그 생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건 모든 인간이 그 속에 사탄이 그것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수단 중에 하나죠. 우리 생각 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은 세상 것은 더러운 것, 교회 것은 깨끗한 것, 목사는 성직,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돈 밥 벌어먹기 위해 하는 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다 거룩한 일이세요. 거룩하게 식당에서 일을 하는 거고, 거룩하게 커스터머를 만나는 거고, 거룩하게 나가서 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일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세상과 우리의 일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이미 영원한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영원한 것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우리의 모습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어떻게? 고난을 받으나 대적하지 않는 것으로, 상처를 입으나 그들을 똑같이 상처 입히지 않는 것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세상이 보면 뭐라 그럴까요? 어우, 저 찌질이, 찌질한 인간들, 저렇게 저 인간들을 우리가 갖고 놀아도 돼. 네, 맞아요.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하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아가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처럼 기쁜 건 없죠. 그리고 또한 세상도 이것을 알게 하는 거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은 운동기구와도 같은 거예요. 운동하러 가시는 거죠. 가실 때 운동하는 기구들 뭐 역기 들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벤치프레스 하고. 그런데 그게 좋다고 거기다가 이름 써놓고 뭐 금치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건 뭘 하는 거예요?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단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금치라고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또한 아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하고 그것을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 우리에게 일어나는 창조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공간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이제 이 세 가지로 증명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이 베스도가 아그리파, 헤롯 아그리파 왕 2세에게 이제 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쭉 얘기해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그 내용에서 자기가 이 베스도가 바울이 증거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19절이에요. 19절을 한번 볼까요? 지금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에서 고소하는데 아무리 봐도 고소할 내용을 찾을 길이 없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바울이 잘못하고 그들이 싸우고 있는 내용이 뭐냐? 19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라. 아, 예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서로 싸우고 있는 것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베스도는 어떻게 돼? 그것 뿐이다 이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데 복음 중의 복음인데 베스도는 그 복음을 이해했다 못했다. 이해를 못하고 그것뿐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베스도는 다른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는 도무지 관심을 가지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그리파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자기의 이 일을 얘기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바울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내가 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를 보내야 될 건데 아무리 봐도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유대인인 당신이 봤을 때 그러면 어떤 제목으로 내가 보냈으면 좋겠습니까?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게 25절과 25절부터예요. 오늘 읽지 않았는데 25절부터 볼게요. 내가 살펴보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내가 이제 상소를 해서 가이사에게 이 제목이 이런 사람이 이렇게 돼서 뭘 보내야 되는데 보낼 내용을 못 찾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당신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사람으로서 한번 나에게 좀 알려주면 고맙겠다. 그 제목을 좀 찾아서 알려봐 달라. 그래서 당신에게 보낸다. 지금 베스도가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파에게 보내는 거죠.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예수님은 어땠어요? 빌라도가 누구에게 넘겼죠? 헤롯에게 넘겼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고 잡혀있는 그 모든 내용 안에 아주 세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그 인생을 바울 자신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하는 그 당시에 아,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그렇게 당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바울은 몰랐을 거죠. 그런데 누가 아는 거예요? 이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그걸 보면서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니까. 그 얘기는 우리의 매일매일 새롭게 창조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순간을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알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알 수 있고 세상이 알 수 있고 누군가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그냥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무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기쁨을 세상이 알려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좋게 웃으면서 얘기할 때 함께 나가서 웃으면서 얘기해 주세요. 이를 갈고 힘들고 아프지만 참아야 하느니라 이게 아니라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송을 하면서라도 아셨죠? 그리고 나면 이제 바울이 26장에 가서 아그리파 왕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 26장은 다음 주에 to be continued 계속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창조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게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눈은 아직도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기를 원할까요? 아직도 세상이 주는 기쁨에 그렇게 쉽게 넘어갔나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이 세상이 주는 잠깐의 달콤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와 하나님 말씀이 주는 참 기쁨이 넘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틀란타 남부교회 성도들이 그 기쁨 가운데서 서로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힘든 육신을 이끌고 있지만 말씀이 주는 힘으로 새 힘을 얻게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